최경영의 세계뉴스입니다. 옌스 톨텐베르그 나토 국제사회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지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재집결하고 있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재집결과 재부급, 병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적 결과물 도출을 위한 러시아의 목표는 바뀐 것이 없다며 우리는 도시들에 대한 지속적인 포격과 일부 부대의 재배치와 이동을 보고 있으며 이는 돈바스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도 이날 러시아의 전술 변화는 후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던 러시아군 병력이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공사인 에네르고 아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침에 침략군이 체르노빌 원전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원전 내에는 직원 외 외부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자국의 통화인 루블로 결제해야만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리아 노보스티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앞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구매자들이 러시아 은행에 루블 계좌를 열어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구매자들은 유로나 달러 등 외화로 천연가스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러시아 은행에 신설한 루블 계좌를 통해 대금을 변경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일 루블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구매자들이 의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은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만일 구매자들이 새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탈리아와 독일 정상들이 전날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약속을 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 전체를 포함해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G7은 지난 28일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 고위장성 2명을 해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오늘 반영웅에 대한 또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며 나는 모든 반역자들의 대처할 시간이 없지만 그들은 점차적으로 모두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해임된 장성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국내 보안부서 책임자였던 나우모 안드리 올레호비치 장군과 헤르손 지역 보안국장을 지냈던 크리보르치코 세레이 올렉산드로비치 장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국이 어디 있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자유와 독립을 소화하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충성 서약을 어긴 고위장교들은 반드시 직위가 박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중이 떠중이 장군들은 우크라이나 군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어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행 버스에 실렸던 약 14톤의 인도주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식량과 의약품이 버스 12대에 실렸었다며 러시아와 합의한 인도주의 통로와 국제적십자사도 보장한 통로 제공과 운용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다시 돌려받고 내일 이 버스에 마리우폴 시민들을 태워 피난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레슈크 총리는 1,458명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자포리자에 도착했다며 이 중 631명은 포위된 마리우폴에서 827명은 베르단스크, 엔노호다, 멜리토폴, 폴로이, 후리아이폴, 바실리카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어제 마리우폴을 거쳐 베르단스크로 가던 버스 45대의 이동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뉴델리에서 수브리미남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인도가 일방적이 아닌 전체 사실에 기반해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어 조기에 핵실험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추가 압박을 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데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3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어 조기에 핵실험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3번 갱도의 특성 등으로 미뤄 전술 핵폭탄 실험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4개 주 갱도 가운데 3번 갱도에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는 대신 갱도 내부로 가는 새 통로를 굴착하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3번 갱도 입구 주변엔 통나무와 토사가 쌓여있는 게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번 갱도는 4번 갱도와 함께 북한이 아직 핵실험에 활용한 적 없는 갱도입니다. 3번 갱도는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뉘는 이중 구조로 2018년 당시 입구부터 이중 갈래로 나뉘기 직전까지 100m가량이 폭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속도라면 한두 달이면 갱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3번 갱도의 구조적인 특성이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전술 핵폭탄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3번 갱도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로 미뤄볼 때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의 소형 핵무기 실험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기폭실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저 끝에 점, 거기가 기폭실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등고선에서부터 지표면에서 깊이를 재보면 한 3-400m 나와요. 그러니까 깊이가 깊을수록 큰 위력의 핵실험을 할 수가 있다고요. 3번 갱도는 소형 전술의 경도고.
이 박사는 또 3번 갱도가 두 갈래로 갈리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갱도에서 소형 핵폭탄 실험을 여러 차례 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를 위해 갱도가 추가로 여러 갈래로 확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박사는 4번 갱도의 경우 깊이가 700m에서 800m로 추정된다며 여기에선 150킬로톤 수준의 큰 위력의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이미 지난 2017년 9월 수소폭탄을 이용한 6차 핵실험에서 약 150킬로톤의 핵폭발 실험을 한 바 있어 재차 비슷한 수준의 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북한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 수준을 뛰어넘는 대위력의 핵실험을 하려면 지금의 수평갱도가 아닌 수직갱도를 파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평갱도에서는 대위력 실험이 힘들어요. 깊이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갱도로 깊이를 한 1km 이상, 2km 이 정도로 뚫고 들어가야 대형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수직갱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뚫는 것부터 볼 수 있고 북한의 기술력상 아직까지 어렵단 말이에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할 수 있는 실험과 할 수 없어도 기만할 수 있는 실험 모두를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 박사는 북한에게 가장 효과적인 핵실험은 미국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메가톤급 대형 핵실험이겠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실제 핵폭발 없이 실험하는 임계전 실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전술핵 폭탄 실험을 하고 북한이 이런 행동들을 부풀려서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핵폭발 실험은 임계전 실험으로 자랑하고 열병식에서 큰 핵탄도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풍계리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전술 핵실험이라고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소규모 핵실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 이러면서 능력을 그냥 안전하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김정은이라면 그러겠어요.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이 미사일들의 실을 소형 핵탄두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관련 실험에 나서야 할 기술적 수요가 크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북한은 전술 유도탄인 북한판 에이테킴스나 지대지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등에 대해 이미 검수사격 또는 검열사격을 실시했고 이 때문에 실전 배치가 됐으리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현재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수준을 1톤 정도로 본다며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이를 훨씬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데는 1톤의 중량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다고 봤을 때는 북한이 이제 전술핵을 충분히 시도할 수도 있고 핵무기를 여러 발을 넣기 위해서 화성 17이 만들어졌다면 그 이상 더 진보해서 전술핵을 여러 발을 넣기 위해서 그 전술핵 개발을 위한 시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 국방부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북한이 밝힌 신형 화성 17형이 아닌 기존 화성 15형이라고 평가하면서 바꿔치기 논란이 일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최근 무력 과시를 위한 모든 가능한 행동들에 나서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이 그닥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훨씬 더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목적은요, 내 파괴력이 이 정도야라고 시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예상되는 북한 도발에 대해 소형화 또는 다탄두와 관련한 핵실험 가능성들이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압박을 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파트너와의 공동 대응 의지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북한이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도발을 해왔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몇 년 동안 도발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Of course, I'm not in a position to speak to intelligence one way or another. But what I can say is that the DPRK
이어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직전에 우리는 그러한 발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유엔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화 상대 그리고 전 세계 우리의 파트너 동맹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BOE의 질문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확산, 핵 진전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계속 추가적인 압박을 가해왔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continued to place additional pressure on those responsible for the proliferation of ballistic.
이어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개인 등에게 추가 독자 제재를 부과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과 파트너, 동맹들의 제재는 우리가 택한 중요한 합의이자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 본토는 물론 조약 동맹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도 취했다면서 최근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한반도 서해에서 ISR로 불리는 정보 감시, 정찰을 강화하고 또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상향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also taken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our homeland and the security.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책임을 물릴 수 있고 억제와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가 대화와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도 지금처럼 계속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can also signal very clearly as we continue to do that we are open to dialogue, that we are open to diplomacy.
이어 사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무기 프로그램을 외교적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우리가 방관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는 5월 취임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예고한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선 자신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진화할지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건 한국과의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I am not in a position to offer anything from here as to how the ROK's position.
이어 우리는 한국 파트너와 계속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긴밀한 동맹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특정 행정부를 초월한 동맹이자 파트너십으로 그 점은 3국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최근 며칠간 그리고 더 긴 기간 도발에 대응해 우리는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과 관여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양자 그리고 다자에 기반해 우리의 동맹과 전 세계 파트너들과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at in response to the DPRK's provocations in recent days.
이어 이는 인도 태평양에 있는 우리의 조약 동맹, 즉 일본과 한국에서 시작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야기된 도발과 도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문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세계 최적의 장소라면서 우리가 특정 사안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적절히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열린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현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 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징후 시 원점 정밀 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핵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 체계의 일환입니다. 미 국무부가 새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표를 예고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최악의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북한 인권특사 재임명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 발표가 임박했다며 대북정책의 초점을 인권 개선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VOA에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특별히 중요한 도구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와 경제, 전략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 기록은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남아있다며 미국은 북한인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 동안 옹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만연한 인권 유린과 학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려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인도주의 차원의 폐해를 우려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의 안녕을 증진하는 것보다 불법 대량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자하는 데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미사일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전용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민생을 증진하기 위해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변인은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북한의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도 유엔 회원국과 안보리를 향해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서 제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권과 주민은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북한 같은 정권에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유엔 인도주의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발표할 인선이 없다며 미국은 인권을 북한 등에 대한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가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과 탈북 난민 보호,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의 한국계 영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재승인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내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해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화당 중진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스틸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때 북한을 탈출한 피난민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며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계속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고문, 종교와 신앙의 자유 제한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지독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권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잔혹행위에 책임을 묻는 이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북한 내 기본적 인권을 계속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의 인권 증진과 인권 침해 기록,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탈북 난민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합의의 산물임을 강조하면서 총 11개 항에 걸쳐 여러 우려 사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러우며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지지를 얻어 시행되는 정책을 통해 주민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8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산한 정치범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 침해, 북한이 10만 명 이상의 전시 납북자를 계속 억류한 채 이를 부인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과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비공식 시장과 소상인들에 대한 단속으로 식량 불안정이 크게 악화하고 일부 지역에 기근까지 초래한 점, 국경을 오가는 주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으로 최소 한국인 한 명이 살해된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안은 10개 항에 걸쳐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가장 먼저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선전에 맞서는 대북정보 접근 증진이 성공적인 방법인 만큼 미국 정부는 계속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고 이 분야의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촉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난민 보호를 상당히 강조한 것도 특징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의 제약 없는 접근 허용,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등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에게 중국 정부가 주거증을 허용하고 교육과 다른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중국 내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 5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별도로 2개 항을 추가해 미국 정부는 모든 외국 정부가 해외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을 허용토록 협력을 계속 모색하고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주재 미국 대사 등 고위 관리들의 외교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탈북 난민 보호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사안을 적절히 증진하고 조율하며 탈북 난민 문제에 관한 정책 입안과 집행을 위해서 5년 이상 공석인 북한인권 특사를 지체 없이 임명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사상, 교양, 통제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폐지를 촉구한 것도 눈에 띕니다. 법안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그 밖에 다른 엄격한 법률, 규제, 법령 시행이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이를 폐기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외래 문화를 접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이어서 지난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고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전부문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흘간 개최한 강습회를 통해 사상적 일색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 등 내부 결속을 부쩍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이 보도자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미국과 동북 간의 든든한 동맹과 우방, 동맹국들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강력한 시행은 모든 한국인에게 자유와 인권, 번영, 화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히 대북정보 유입 캠페인은 북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중요하고 결국 그들이 한반도와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2008년, 2012년, 2018년에 재승인 법안이 각각 채택됐습니다. 의회 소식통은 31일 VOA에 상원에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역시 재승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북한 인권에 관해선 상하원 모두 초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주한미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적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은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은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헤이즈 주한미군 대변인은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방어에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의 통합 운영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작전 보안에 대한 고려 때문에 주한미군은 사드 또는 패트리엇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나 역량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이즈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우리는 높은 수준의 파이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3월 미 의회 군사위 청문회에서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 통합에 대해 언급하며 미사일 방어청이 세 가지 역량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수단인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일 때 고도상공에서 요격하는 무기로 현재 한국에는 경상북도 성주에 한 개 포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또한 패트리언 미사일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 35 방공포병여단이 지난 15일 요격미사일 전개와 배치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 미군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 통합이 북한 ICBM 방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VOE의 서면 질의에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높은 수준의 정기적인 훈련과 일방적이고 쌍방적인 현실적인 훈련이 일본 방위에서 조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협, 위기 또는 인도적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미사일 방어청은 29일 보도자료에서 패트리어트 체계가 사드 무기 시스템과 연동돼 목표물을 요격하는 첫 번째 시험이 뉴 멕시코주 화이트 샌즈 미사일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힐 MDA 정장은 이날 오늘 미사일 시험 성공은 사드와 패트리언 무기 시스템 통합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정장은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3 요격기가 사드 무기 시스템에 통합됨으로써 지상의 전투 지휘부와 병사들이 적시에 적정한 위협에 적절한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데 이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정해진 수순이라며 하지만 향상된 역량을 선보일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특이 동향을 시사하는 위성사진 8장을 공개했습니다. 2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북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를 촬영한 이들 사진에는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의 간헐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3월 22일 위성사진에는 지난 2월 사진과 달리 영웅함의 선미 부분이 소형 예인선에 이끌려 가림막 바깥으로 비스듬히 나와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영웅함이 다시 가림막 밑으로 들어가고 예인선은 SLBM 시험용 바지선 옆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북한이 SLBM을 시험할 때 동원되는 잠수함과 예인선, SLBM 시험용 바지선이 모두 등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824 영웅함 개조나 수리 작업이거나 위성사진 포착을 염두에 둔 기만 전술 혹은 다가올 SLBM 시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웅함은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할 때 사용했던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2021년 10월 824 영웅함에서 신형 SL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당시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활강 상승하는 이른바 풀업 기동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처음으로 잠수함에서 미니 SLBM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CSIS 측이 공개한 위성사진 정황과는 별개로 북한의 SLBM 시험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키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위성사진에 관측된 활동이 SLBM 시험이 임박했다는 결정적인 정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시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20년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SLBM인 북극성 4형과 5형을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았다며 이들 미사일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SLBM 시험 가능성이 있다며 시험 발사가 실제로 잠수함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an SLBM launch is very likely. The real question is will it be from a submarine or from a launch platform?
베넷 연구원은 특히 2019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SLBM을 세 발가량 탑재할 수 있는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지만 아직 이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잠수함 문제를 보완한 뒤 시험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바지선을 이용해 발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주요 우선순위인 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SLBM 역량이 ICBM 기술보다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소장은 북한이 SLBM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만큼 더 많은 추가 시험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상 기반 ICBM은 임박한 위협이지만 SLBM 역량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LBM은 기술과 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집약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체계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의 대잠수함전 수단을 회피하고 미국 본토에 핵 탑재체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용한 기능을 갖춘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확보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SLBM 역량 개발에서 가장 큰 과제는 미국과 한국 해군의 탐지와 파괴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라고 윌리엄 부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안케판다 선임연구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견딜 수 있는 잠수함 확보, 북한 SLBM의 제한된 사거리, 해상기반 억지력과 관련된 지휘통제의 어려움 등이 여전히 북한에게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잠재적인 SLBM 위협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다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대잠전에 능숙하지만 북한의 SLBM 역량을 상대하는 데 있어 전략적 복잡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자신들의 연안 인근에서 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시 북한 잠수함이 심포항 등 기지를 떠나기 전에 미국과 한국이 타격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지상에서 핵무기 사용을 통한 북한의 보복 공격을 부추길 수 있어 확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CSIS의 윌리엄스 부소장은 북한의 SLBM에 대한 최상의 방어는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추적해 침몰시키는 것이라며 최근 미국과 한국의 대잠전 능력은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잠수함을 격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선님 연구원은 북한이 SLBM 역량을 보유했을 경우 현재 한국과 미국의 방어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h, I think the answer there is we're not well prepared. So one of the limitations of both the THAAD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요격 체계인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만 요격하도록 설계돼 360도 전 방향의 상시 탐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잠수함이 남하의 동중국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런 요격 시스템으로는 방어할 수 없으며 이는 다른 차원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노예 해방을 이룬 워싱턴 시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서 매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hear the Savior say.
영하로 뚝 떨어진 꽃샘추위 속에 손을 모으는 사람들. 나지막이 부르는 노래와 기도에 눈물을 떨굽니다. Jesus saves. 예수가 구원하신다 라고 적힌 노란색 푯말 좌우로 나란히 있는 성조기와 태극기는 같은 자리에서 사계절을 지냈습니다. 20년째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1위로 지목된 북한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를 염원하는 워싱턴 DC 통일광장 기도회. 통일광장 기도회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1982년 시작된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가 모태가 돼 2011년 시작됐고 서울역 광장에서 출발해 지금은 한국 50여 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통일광장 기도회는 미동부 필라델피아를 거쳐 워싱턴 DC에 파송된 한인 이중인 선교사가 조평세 북한학 박사와 1년 전 시작했습니다. 두 가정이 시작한 기도회가 1년 새 150여 명으로 늘었고 지난 29일 통일광장 기도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50여 명의 한인 기독교인이 모였습니다. 1985년 설립된 모퉁이돌 선교회 창립자 이상 목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강조했는데 세 명의 청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에 왔다가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을 잘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린 상황에서 저와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나누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제가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전해받은 일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얼마 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 목사에 따르면 이 청년은 어머니를 만난 후 체포됐고 죽게 됐습니다. 이상 목사는 지난 2010년 북한 여행 중 억류된 후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귀국한 미국인 청년 알잘론 말리 곰즈 씨를 언급하면서 곰즈 씨의 사망 소식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북한에 들어간 또 한 명의 청년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 청년 하나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그 청년의 생식기를 잘라서 내보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냥 돌려보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김정은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당신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최근에 듣고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까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번에 미국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는 이상 목사.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기독교 복음을 위해 힘든 일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를 괴롭힌 것과 상관없이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없이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중국 안에 있고요. 놀랍게도요. 이 일은 중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들려주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의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 장기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상 목사는 성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목사는 15만 권 인쇄를 위한 기부금을 최근 약속받았다며 북한 주민 선교를 위한 참여와 순종은 주민들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전한 스미스 채플 연합감리교 강호 목사는 워싱턴 DC를 세계의 심장이라고 말한다며 심장에서 피를 뿜어 온몸에 공급하듯 통일광장 기도가 북한 선교의 힘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8명의 목회자가 참여해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과 한국, 미국 내 현재 상황에 대한 기도로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통일광장 기도회는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따라 기도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공개 총살당한 고위 간부 자녀, 심각한 식량난 소식을 알리고 기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 상황과 세계보건기구의 낙태에 대한 새로운 지침도 화두였습니다. 3월 9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모든 나라가 낙태를 규제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는데 낙태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이며 낙태의 완전한 비범주화를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평세 박사는 워싱턴 DC에서 기도하는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저희가 미국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매주 저희가 뉴스를 체크하고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치에, 정계에, 또 학계에, 또 이 사회에, 미국 사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아, 저는 항상 미국 기도 제목을 맡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특히 여기가 DC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대한민국, 한국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또 지금 특히 중국이라든가 또 러시아, 우크라인 이런 전쟁 상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미국이 할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요한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링컨 기념관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며 주최 측이 전시한 그림을 보고 전단지를 가져갑니다. 그림은 탈북자들이 북송된 후 겪는 혹독한 경험,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잔인하고 다양한 방식의 고문 등을 내용으로 한 삽화로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돼 있습니다. 미시간에 거주하는 40대 인도계 미국인 남성 모스 씨는 VOA에 현수막을 읽고 북한 정권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며 북한은 압제적인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Read some of the banners here and I got some information that they are basically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조지 워싱턴대 국제관계학과 입학을 앞둔 사라즈 씨는 지구촌 곳곳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그들을 돕고 싶어 이 전공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사라지 씨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에도 자신과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남북한 주민들이 언젠가는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바다에서 워싱턴을 방문한 세레나 양은 북한에서 강제 낙태가 이뤄진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끔찍하다며 한인들의 기도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30여 년 세월을 북한 선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목사는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상 목사는 지난 30여 년간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통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북한 선교 그러면 통일을 얘기하거든요. 통일을 보다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통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한편 이중인 선교사는 워싱턴 DC 통일광장 기도회를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텍사스 등지로 확대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3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는 0도, 최고는 13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2도, 최고는 12도. 신의주는 오전 오후 모두 맑겠고 최저 0도, 최고 14도. 강계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4도. 희천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5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2도, 최고는 14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0도, 최고 13도입니다. 함흥은 하루 종일 맑겠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5도. 장진도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7도. 해산은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10도입니다. 원산은 맑고 최저 2도, 최고 15도. 평강도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12도. 청진 맑고 최저 0도, 최고 11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0도. 삼지연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 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다같이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0.5 내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역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0.5m, 먼바다 오전 오후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뉴스 보내드립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옌 스톨텐베르그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지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재집결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재집결과 재보급, 병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결과물 도출을 위한 러시아의 목표는 바뀐 것이 없다며 우리는 도시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과 일부 부대의 재배치와 이동을 보고 있으며 이는 돈바스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도 이날 러시아의 전술 변화는 후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던 러시아군 병력이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공사인 에네르 고아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침에 침략군이 체르노빌 원전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원전 내에는 직원 외 외부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자국의 통화인 루블로 결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 비아 노보스티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앞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구매자들이 러시아 은행의 루블 계좌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구매자들은 유로나 달러 등 외화로 천연가스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러시아 은행에 신설한 루블 계좌를 통해 대금을 변경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일 루블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구매자들이 의무조항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은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만일 구매자들이 새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탈리아와 독일 정상들이 전날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약속을 받은 직후 나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 전체를 포함해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G7은 지난 28일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 고위장성 2명을 해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오늘 반영웅들에 대한 또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며 나는 모든 반역자들에 대처할 시간이 없지만 그들은 점차적으로 모두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해임된 장성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국내 보안부서 책임자였던 나오모 안드리 올레호비치 장군과 헤르손 지역 보안국장을 지냈던 크리보르치코 세리 올렉산드로비치 장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국이 어디인지 결정 못하고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충성 서약을 어긴 고위 장교들은 반드시 직위가 박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중이 떠중이 장군들은 우크라이나 군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어제 러시아군이 마리오풀 행 버스에 실렸던 약 14톤의 인도주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식량과 의약품이 버스 12대에 실렸었다며 러시아와 합의한 인도주의 통로와 국제적 14도 보장한 통로 제공과 운용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다시 돌려받고 내일 이 버스에 마리우폴 시민들을 태워 피난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레슈크 총리는 1,458명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자포리자에 도착했다며 이 중 631명은 포위된 마리우폴에서 827명은 베르단스크, 엔노호다, 메리토폴, 폴로이, 후리아이폴, 바실리카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어제 마리우폴을 거쳐 베르단스크로 가던 버스 45대의 이동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날 포위되어 있는 마리우폴에 민간인 대피를 위한 통로를 열기로 합의했고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마리우폴로 45대의 버스를 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뉴델리에서 수브라마니암 자이샹크르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인도가 일방적이 아닌 전체 사실에 기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에너지와 과학기술, 우주, 제약산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이샹카르 장관은 인도와 러시아 양자관계가 확대되어 왔다면서 현재 어려운 국제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샹카르 장관은 잘 알다시피 인도는 언제나 입장차와 분쟁을 대화와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고 미국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석유 등 러시아 물품의 구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